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가운데 귀한 교제를 하고 이 교회 안에 주신 주님의 축복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또 말씀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또 지각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저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교리와 또 혼탁한 많은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그대로 받고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 공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되고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의 주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은 주제 말씀으로 2장 16절 말씀을 저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다른 구절도 뭐 주제 구절이 될 수가 있지만 가장 함축적으로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을 담고 있는 게 2장 16절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잠시 저희가 한 2, 3분 동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데 1장에서 저희가 공부한 것들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몰래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또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가에 대한 간증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1장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장 초반부에서 저희가 지난 2주 전에 공부했던 것은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된 예루살렘 회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할례 문제가 복음의 걸림이 되고 복음의 막힘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타오르는 불길을 막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사도행전에서 15장의 말씀은 이런 두 가지 결론이 내렸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 한 가지 결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들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편지에 써서 이 논란이 있었던 곳으로 사도 바울을 편에 보내서 다시 편지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면은 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는데요.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한 구절이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장황하게 말하지도 않고요. 딱 한 가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모든 거짓 교리들과 몰래 들어온 자들의 행태를 저희가 분별하고 살펴볼 때에 이들의 말을 저희가 유심히 본다면은 저희가 많은 힌트를 얻고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교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격화시키는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이 교리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존귀함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외에 구원이 구원 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외에 다른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겠죠. 많은 이단들의 왜곡된 교리들의 핵심을 놓고 보면은 그 공격의 대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공격하는. 예수님이 그 사탄의 표적이 된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랬었고요. 사실은 자세히 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예수님은 심히 공격을 받으셨어요. 어린 시절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공생의 3년 반 사여 무수히 많은 공격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끼셨고요.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건만 보면은 마귀는요, 엄청난 승리를 했다고 아마 외쳤을 거예요. 결국에 내가 이겼다. 막 권투시합을 보면은 막 난타전을 하다가 12라운드가 끝난 다음에 한 명이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경기는 끝나는 것이에요. 거기까지만 본다면 마귀가 승리한 것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참패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많은 곳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쓰여진 서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 서신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처음에 가면은 우리 조직신학 때는 성경을 공부해요. 제1편에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죄를 공부하고요. 마귀, 천사, 교회. 이렇게 순서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기독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사흘 밤낮을 땅 속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완벽한 교리를 담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어딘가 허점이 생깁니다. 많은 이단들은 거기서 허점을 만들어내고, 허점을 찾아서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 이단 교리라면은, 바른 말씀으로 공부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는 그런 허점이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강한 그 복음에 대한 열망을 저희가 갈라디아서 2장 5절 한 군데만 보고 저희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단 한 시간도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갖는 열망이었었어요. 뭐 성도들끼리 교제 잘하고 복음 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믿음의 덕목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정리한 것이 5절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긴 떠나면 안 돼요. 절대 떠나면 안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복음의 진리가 바로 그렇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부터 저희가 보겠는데요. 조금 색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요. 교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제. 과연 거듭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가 나와 있는데요. 요즘 TV나 인터넷 보면은 그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아세요? 미투 운동. 나도 그래. 나는 어때? 일종의 무브먼트인데 어떤 숨겨졌던 일들을 다시 재차 어느 사건이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내 입으로 발설을 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어떤 유명인이 어땠고 어떤 연예인이 어땠고 몇 년 후에 일들이 다시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아주 피곤하겠죠. 저 사람 저거 어떻게 저 내 음성을 녹음해서 저렇게 폭로를 하는지 내 편지가 어떻게 사라진 줄 알았더니 다시 폭로가 돼서 드러나는지 사라졌던 일이 때로는 드러나는 일이 있는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그 지난 오래전에 있었던 아주 오래전은 아닌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드러내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었으나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뒤로 물러가 자신을 분리하였으며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심지어 바나바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베드로의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저희가 세 구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저희가 잠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이방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따르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평판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요. 어느 날 고넬료가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들어요. 어디 욕바라는 지역인데요. 어디 어디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누구를 찾으라. 그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고요. 그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또 환상을 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기도하던 중에 하늘로부터 무언가 내려오는 것을 보는 것인데 성경에 따르면 그 물체였어요. 물체였는데 큰 보자기에 어떤 그릇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것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속에를 살펴보니까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되고 아무거나 나와 상관을 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 동물이 있고 우리가 접하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요. 이런데 베드로가 봤을 때 도저히 접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 지금 네 발 달린 것들이 그 안에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뭐냐면은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 어떻게 이걸 먹습니까? 하니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냐? 왜 더럽다고 하냐? 내가 먹으라면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를 만나라는 찾아올 것인데 그들을 대면하라 만나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누구였을까요? 또 고넬료였죠. 그래서 두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 10장을 잠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볼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지금 읽었던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10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3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마주했을 때 잠시 자리를 피했던 이 사건이 이거랑 무슨 상관인가? 이거는 유대인들과 만났던 안디옥에서 잠깐 유대인들을 만났던 베드로의 그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한번 꼭 봐야 되는데요. 34절에 10장 34절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아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그런 경륜의 계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4절 고넬료에게 많은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게 하니라. 그때 그들이 그에게 며칠 동안 머물 것을 청하니라. 아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드러나는 사건인데요. 첫 번째,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 중에 봤던 지시에 따라서 베드로를 만나서 구원을 받은 정말 은혜로운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베드로에게는 이런 지식이 없었어요. 한 가지 정리가 안 됐던 지식이 있었는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가,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둘이 컨택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을 하던 중에 44절에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그랬어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그 집안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 너 봐라. 너희 율법이 있는 할례자들 너희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너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방인에게도 내려주신다는 것, 임하게 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요, 이 10장은 많은 여러 가지 중요한 장이 있지만 10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한 장소에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밥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음식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떤 음식이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자리에서 즐겁게 수다를 떨면서 막 화기애애하게 교제를 하던 중에 문이 턱턱 열리는데 지금 같이 동석한 사람 중에 귀뜸을 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보가 흘러 들어왔어요. 정통 유대인 입장에서 지금 이방인과 허물없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던 차에 마음속에 그 뒤통수 때리듯이 누구야? 그러더니 그냥 자유롭게 있으면 될 것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 의도에서든지 그런 그것을 분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강하게 꾸짖고 강하게 드러내는 상황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위선이라고 했고요. 이 위선에 동참한 자들은 무엇이냐면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와 함께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슬며시 자리를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밥 먹던 이방인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갑자기 말할 새도 없이 이미 문 닫았어요.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질책해야 되는데 같이 일어나서 같이 문 닫는 거예요. 제일 황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들어온 유대인입니까? 밥 먹던 이방인입니까? 나간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입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갑자기 즐겁게 밥 먹다가 여기를 떠나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누가 온 거길래 도대체?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피하고자 했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끝에 중간에만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에 속한 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우리 베드로가 옛날에 어떤 기억이든지 어떤 어디서 나온 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했던 상황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돌렸던 영광과 때로는 모든 사역과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겪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이런 거야? 저 사람 성령 얘기하더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는 걸 봤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왜 저러는 거지? 표정이 안 좋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내면의 실리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들이 어처구니 없이 저지르는 그런 죄와 잘못에 대해서 때로는 그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예. 때로는 그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깨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느니라. 위선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오전에도 정진 형제님이 위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이 우리 성경을 읽지 않고 편안히 지낼 수 있는 그런 마음. 때로는 그것도 위선이 아닐까요? 믿는 바와 또 아는 바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그냥 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해서. 우리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과 6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에는 다른 책보다 유난히 많이 우리 위선자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위선, 사두개인들의 위선, 이 서기관들의 위선. 보니까 마태복음 6장 5절과 6장 16절을 보면요. 우리 위선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독특한 한 가지 코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저희가 시간이 되면 읽어보겠지만 그냥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요, 기도를 할 때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해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표정 짓고요. 선행을 해도 더 많이 해서 부풀리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과도한 행동들이에요. 왜 위선을 행할 때 과도한 행동을 할까요? 마음에 진실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무언가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위선은 바로 그런 거짓된 행동들의 모든 총집합체라고 보십니다. 위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요, 저희가 참 사랑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아, 귀한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행동은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들이 나올 때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모든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제 위선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많은 자질구레한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마음에 그 근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나오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으로 치달을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이 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21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선을 행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을 때 우리의 행동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 그리스도인의 많은 위선과 그런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한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진 않죠. 이거는 저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방탕해진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진 않으세요. 맞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역설입니다. 뒤집어서 말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말과 행동으로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넘어가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이건 직접 말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1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읽은 14, 15, 16절 말씀은 온 지구에 있는 모든 죄인,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요,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위선을 저지른 베드로. 율법에서 거듭나서 율법에 죽고 하나님께로부터 살게 된 그 베드로, 그 다음에 함께 위선을 행했던 다른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위선에 동참했던 바나바. 1차적으로 그 몇 명의 부류들에게 먼저 말하기를 이렇다는 것이에요. 14절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 조금 장황하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희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고 또 이방인과 동일한 믿음의 위치에서 새롭게 교제를 시작했는데 어찌해서 다시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의 모습을 다시 보이는 거냐 당신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자, 이해가 되세요? 뭘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것일까요? 뭘까요? 이 내용은요, 유대인들의 정죄의 내용과 이방인들의 정죄의 내용이 살짝 좀 다른 것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로마서 3장부터 말씀을 많이 시작하세요. 3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복음 전할 때 저희가 참 애용하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돼. 그들이 만약 어떤 형제님, 자매님들이 유대인을 만났는데,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의로운 민족인데. 이미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 돼. 이방인들이 정죄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 하나님이 없이 그냥 죄 가운데 죄 구렁텅이에 빠졌던 사람들이고요. 빛이 없이 그냥 살았었어요. 예, 그러한 민족인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뭐, 모든 사람,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한 사람도 없으며, 이러한 것에 사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요, 선택받은 의인들이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로운 백성들이었어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언제 정죄를 받느냐? 언제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말 로마서와 포함하면 수백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어긋나면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이방인과 같은 죄의 부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사실 같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죄의 정죄 똑같거든요. 자, 세 번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구원에 대한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제 구절로 많이 읽었고요. 16절에 있는 구절을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율법에 속한 자들,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이것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을 먼저 대상을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행위를 목숨처럼 지키고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고 또 거룩함으로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의 행위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2장 17절에서 18절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고 성도님들이 1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자 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까닭으로 죄의 사역자가 되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아멘. 18절에서 베드로는요,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운 경험을 한번 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 폐하셨거든요. 무효화시킨 게 아니라 적법하자는 지금 은혜 율법과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는 율법주의자 같은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버렸던 것이죠.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느니라. 이것이 율법에 죽은 사람이 다시 율법을 행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이에요.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율법에게는 죽고 하나님에게는 살게 된다라는 내용인데 저는 어제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죽음. 그리고 생명.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죽음과 생명을 같이 한 주제로 말을 할수 있을까? 이것이 신비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를 한 죽음과 한 생명으로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절 말씀.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19절에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폐기 처분하시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보면은 바로 버리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사셨고 부활하셨으니까 또 휘장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모든 율법이 폐해진 것 같지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오늘 읽은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사라지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어떤 의미를 있습니까? 죽음이 있다면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법적 관계를 종식시키는 내가 죽게 되면은요 나에게 어떤 채무자도 없어요. 어떤 빚도 없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그렇고요. 왜?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분리, 영원한 정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8절을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볼 때는 우리 사도행전과 로마서 말씀을 자주 이렇게 보게 돼요. 자, 저희는 그러면은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있나요?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어요. 사실 죽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 저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1절.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보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속이지 아니하리라 하니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만일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아주리니.
아멘. 저는 7절 말씀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아멘.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도 해당됩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계세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그 죄의 빚인데요. 지금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럼 우리 이방인들은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신비고 굉장한 은혜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은 제가 한 부류를 제가 지금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율법도 없는 우리 이방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죠. 하나님께 살았고 그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죽고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그 율법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복음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지나간 무지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네. 이제는 더 이상 용서가 없죠.
네. 또 암기력이 너무 좋아하셔서 말씀도 잘 기억하고 계신데요. 구절을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지금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시라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조차도 양심을 통해서 무언가 정죄를 받는데요. 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냐면은 그 복음도 들으지 못했으면은 또 율법도 없으면은 어떤 기준이 나에게 죄가 되고 어떤 기준이 은혜가 되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양심의 법이 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이 또 그들을 정죄한다고 했어요. 자, 세 가지 결론 나왔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 또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니 복음도 못 들어본 역시 이방인이죠. 또 다른 이방인. 모두 다 정죄의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양심마저도 나를 지적해서 그것이 율법이 돼서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어느 하나 심판 때 주님께 말대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요.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명백한 교리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굉장히 귀한 교리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세상의 말로 따르면 죽음은 끝이고 죽은 것이 영영 이별이고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고 한 번만 죽으면 영원히 죽고 두 번 죽게 되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두 번 죽는 것에 대해서 내가 육신으로 죽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죽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따옴표를 좀 막 달아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따옴표는 중요할 때만 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제가 왜 이거를 따옴표를 이렇게 해놨냐면 이 지금 단 한 단어도요 빠지면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교리를 전달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한 단어가 빠져도 이 교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즉시 살아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영은 죽어 있으나 육신이 살아있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가 되죠. 갈라디아서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보고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교리에 대해서 율법에 죽고 복음에 순종한 그런 선한 유대인이라면은 이해되겠죠. 그렇지만 일반 유대인들은 절대 이것을 근접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동안 알고 지켜온 율법에서는요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죽음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비결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요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죠.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아, 우리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요, 물에 잠겨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부활할 수 있고,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침례의 가장 중요한 교리일 수 있는데요. 내가 죽음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동일시하겠다라는 그 연합하는 행동이거든요. 간증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바로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 뭐 어떻게 말했으면 신앙용은 아니에요. 뭐 죽음 침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죽음 안으로 침례 받았다. 죽음 안으로 연합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연합됐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방인들 역시 자신이 어떠한 운명에 처한 자들이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릴 수 있는가? 이것의 유일한 방법은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사람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은 무엇일까요? 2장 20절이면 마지막 구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마무리할 때 한번 이 구절을 읽었었는데요. 골로새서 3장 3절. 자, 유대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율법 안에 살아있다가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의 노예가 되고 종노릇하던 유대인들, 저희 죄 가운데 있다가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정체성이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은 골로새서 3장 3절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장을 마무리했고 이제 3, 4, 5, 6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하게 3분의 1 정도를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일한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세상을 살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정직하게 항상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님 고갈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